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앞으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 나갈지에 얘기했다며 이날 통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일 동맹이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유조선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화물을 바꿔 싣는 환적 장면을 14일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지난 13일 동중국해서 북한 선박에 환적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해상에서 벨리즈 선적 유조선과 나란히 마주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두 선박이 야간에 조명을 밝힌 뒤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예성강 1호는 유엔 안보리의 입항금지 제재 명단에 포함된 선박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예성강 1호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환적하는 또 다른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 6천만 원, 미화 260만 달러를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기자단 등의 체류비와 문화협력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내역별로 보면 숙식비 12억 원, 경기장 입장료 10억 원, 수송비 1억 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원은 남북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한국 정부가 북측 대표단에 지원한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한국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미국 디트로이트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의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한국과 나쁜 무역협정을 맺었다며 공정한 협정을 위해 재협상을 하거나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GM은 어제 성명에서 구조조정의 1단계로 군산공장을 폐쇄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노조 등과 사업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네덜란드의 할부 제일스트라 외교 장관이 13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제일스트라 장관이 이날 의회에 출석해 외교 장관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제일스트라 장관은 지난 2006년 어떤 모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에서는 제일스트라 장관이 푸틴 대통령이 있었던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제일스트라 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관측 동료는 이번 사건으로 네덜란드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달 유행성 독감으로 5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14일 중국 보건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중국에서 1월에 독감으로 56명이 숨졌고 27만 3천여 명이 독감 관련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 발병이 최근 몇 년 새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14일 남아공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당 지도부는 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사퇴 요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금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일부 스키 종목이 악천후로 연기가 됐다고 하죠. 스키 활강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으로 원래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맨몸으로 최고 시속 120km로 질주하다 보니 잠시라도 방심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 활강 경기에는 구급 헬기가 필수로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동계올림픽 종목 중엔 선수들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종목들도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파인 스키의 활강이라고 하네요. 이 영국의 연구진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앞선 두 번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상자의 절반이 스키 관련 종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보다 부상률이 더 높았는데요. 동계 종목 특성상 속도가 빠르고 공중에서 연기하는 종목도 있는데다 이 선수들이 더 속도를 내려다 보니 부상 정도가 하계 종목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고 각오하는 이 많은 선수들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선수들 응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1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0도, 신의주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함흥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경기 임하는 선수들, 성적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선수들 모두가 다 챔피언, 승리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우리는 챔피언 들려드립니다.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and kicked in my.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my bows and my curtain calls. You brought me fame and fortune and everything that goes with it. I thank you all, but it's been no bed of roses, no pleasure cruise. I consider it a challenge before the whole human race, and I ain't gonna lose.
And it's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Who's at the loser? Yes,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공정하게 고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 지침 개정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동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을 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강하게 비판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으로 공화, 민주, 양당의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불러서 무역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는데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 등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재앙이자 아주아주 나쁜 끔찍한 협정이라고 했고요. 나프타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우리를 매우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협정들이 잘못된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현재 미국 무역 대표부가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상대로 해당 협정들에 대한 개정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가 공정하게 고쳐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FTA와 또 나프타를 불공정하다고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예, 특히 이날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 폐기까지 언급한 건 개정협상 상대국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걸로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역 현안에 강경하게 나온 배경이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 세계 각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출입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중국에는 45%, 멕시코에는 35%의 관세를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미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 FTA 문제 외에 한국에 대해 또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한국에 진출한 미국 자동차 회사인 한국 GM이 얼마 전에 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GM 생산 설비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돌아와서 일자리를 만들 걸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했습니다.
You don't hear these things except for the fact that Trump became president. Believe me, you wouldn't be hearing that. So they're moving back from Korea to Detroit.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미시간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데요. 이어서 크라이슬러도 멕시코에서 미시간주로 이전하고 있다. 엄청난 세금 감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가 주요 생산 시설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 GM의 미국 이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미국 무역 당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As they dump steel, they pay tariffs, substantial tariffs, which means the United States would actually make a lot of money.
네, 중국이 철강을 덤핑, 그러니까 지나치게 싸게 팔기 때문에 상당한 반덤핑 징벌 관세를 매기겠다. 미국의 철강 산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통해서 살아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말인데요.
네.
예, 이미 일부 진행 중인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의 징벌 관세는 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은 철강과 변압기 등의 징벌 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의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의 고율 반덤핑 상계 관세 관련 조치 제소 방침에 대한 협의 서한을 미국 정부 그리고 WTO 사무국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통상당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치가 이 업계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업체들 주장에 따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국은 이렇고요.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과 한국산 세탁기 또 태양광 패널 등의 세이프가드, 그러니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직후부터 중국 정부가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에 미국과 한국, 타이완산 스티렌에 대해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예, 이 스티렌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 물질인데요. 이날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국가의 스티렌에는 5%에서 10.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 지침 개정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군요.
네, 한국 정부가 14일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개정한 내용과 관련해서 즉각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앞서 이날 일본의 각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교육하라는 내용을 담은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에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즉각 시정할 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평은 또 한국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치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 문부성이 전에도 이 각급 학교에 다케시마가 자국의 영토란 내용의 교과 과정 지침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케시마가 일본의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 지도 요령, 즉 교육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구체적으로 다케시마 영유권을 가르치게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예, 이로써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교육 의무화 작업은 초, 중,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완료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각급 학교가 이 학습 지도 요령을 다 따라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습 지도 요령은 학교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네.
예, 일본 정부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그리고 실제 교과서 검정 등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 학습 지도 요령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다른 두 개 단계의 기준이 되는 이 최상위 원칙입니다.
네. 앞서 일본 문부성이 개정안을 웹사이트에 고시했다고 했는데 네. 자,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단계가 남아 있습니까?
네. 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되는데요. 이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예.
예, 사실 일본 각급 학교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이미 이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 또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통해서 사실상 다케시마 영유권 교육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후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20년부터는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개정안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나오이다오, 그리고 러시아와는 북방 열도, 러시아명으로 쿠릴 열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둘러싸고 지금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에는 다케시마와 함께 북방 영토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칠 걸 주문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가 평화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언급할 걸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한편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아예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온 건 없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일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강조하면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 최근 이 한국과 일본 관계 자주 삐걱거리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양국은 지난 2015년 한국의 박근혜 전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문재인 현 한국 정부는 당시 양국 간의 합의는 인정하지만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다면서 후속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요. 일본은 절대 바꿀 수 없는 합의라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서 지금 양국 관계가 아주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겨울철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땄군요.
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남자부 세계 최강자인 미국의 숀 화이트 선수가 14일 한국에서 진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이 종목 결선에서 97.75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화이트 선수는 지난 2006년 토리노 대회 그리고 2010년 밴쿠버에 이어서 이 세 차례 올림픽에서 각각 금메달을 딴 첫 번째 미국 남자 선수가 됐고요. 특히 이번 금메달은 미국의 동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이름도 좀 어려운데
네.
이게 어떤 종목이죠?
네, 이 스노우보드는 양발을 나란히 널따란 판에 올려서 눈 위에서 움직이는 경기인데요. 하프파이프는 이 커다란 파이프 관을 절반으로 자른 듯한 모습의 경기장에서 다양한 스노보드 기술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네.
예, 전날 여자부 결선에서 클로이 김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등 남녀 모두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겨울철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을 안은 이 숀 화이트 선수 어떤 선수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년 전인 2006년 토리노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오래전부터 이 종목의 최강자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밴쿠버 대회까지 올림픽 2연패를 이룬 뒤에 2014년 러시아 소치 때는 영동방아를 찢는 등 시술해서 4위에 머물렀는데요.
예.
예, 지난해 10월에 뉴질랜드에서 훈련 중 얼굴을 62바늘이라 꿰매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딛고 이번 대회에서 정상 자리에 복귀해서 최상의 기량을 증명했습니다.
네. 자, 이 화이트 선수가 특별한 소감을 밝혔다고요.
예, 앞으로 종목을 바꿔서 하계 올림픽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드 아래 바퀴를 단 스케이트보드가 오는 2020년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화이트 선수는 스노보드와 스케이트보드 기술이 비슷해서 몸이 기억한다면서 도쿄올림픽 때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4일 남북한 단일 여자 아이스 하키팀과 일본 팀과의 경기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남북 단일팀은 일본에 1-4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사상 처음 올림픽 대회에서 첫 골을 넣는 기록을 올렸습니다.
예.
예, 남북한 단일팀은 18일부터 5위에서 8위 순위 결정전 등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일본과 재대결할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 언론들은 단일팀 경기력이 갈수록 좋아져서 재대결 시에는 서력을 노려볼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현재까지 평창올림픽 종합 성적을 살펴보고 가죠.
네, 현재까지 미국은 금메달 4, 은메달 1, 동메달 2개로 금메달 수 기준 3위를 달리고 있고요. 1위는 금메달 7, 은메달 2, 동메달 3개인 독일입니다. 2위는 금메달 5개, 은메달 4, 동메달 2개의 네덜란드고요. 한국은 금메달 1, 동메달 1개입니다. 북한 선수들은 아직 메달 소식이 없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 러시아가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보기관 수장들이 배켰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에 연방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 정보기구 수장들이 러시아의 중간선거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정보기관 수장 6명이 13일 상원 정보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이 정보기관들을 감독하는 국가정보국 DNI의 댄 코츠 국장은 오는 11월 6일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There should be no doubt that Russia perceived that its past efforts as successful and views the 2018 US
러시아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으로 이번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같은 견해였습니다.
Yes, we have seen Russian activity and intentions to have an impact on the next election cycle here.
폼페오 국장은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러시아 측 활동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른 정보기구 수장들도 동일하게 분석했습니다.
네. 이 청문회에는 코츠 국장, 이 폼페오 국장 외에 또 누가 참석했습니까?
네,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 국방정보국의 로버트 애슐리 국장, 또 국가지리정보국의 로버트 카디오 국장,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 등 이 모두 6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누구를 뽑는 거죠?
네, 연방 하원의원은 전원을 새로 뽑게 되고요. 또 연방 상원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일부 주지사 등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 등이 대상입니다. 이 중간선거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이 아까 근데 코츠 DNI 국장 증언에서 러시아가 과거에도 선거 개입에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선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말합니다. 이 미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는 평가를 이듬해,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의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명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신분을 숨기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 그러니까 SNS에서 특정 후보에 유리한 선전전을 펼친 사실 드러났고요.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부가 관리하는 선거 전산망을 러시아가 직접 해킹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라 2017년 유럽에서 진행됐던 선거에도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보 당국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 코츠 DNI 국장은 특히 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And steps need to be taken to work with state and local officials Because many of these elections in off the year will be state and local governorships.
네, 코츠 국장은 국가 차원에서도 이 러시아의 개입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는 이 지방 정부가 관리한다면서 지역 정부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로저스 NSA 국장은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당국의 기존 평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츠 DNI 국장은 러시아의 자세가 뚜렷하게 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코츠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rankly, the United States is under attack by entities that are using cyber to penetrate.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이란, 북한 등이 사이버 도구를 이용해 선거 같은 미국의 주요 활동에 개입하려 한다고 코츠 국장이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나라에 반격할 능력을 미국 정보 당국이 갖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이 백악관 참모와 관련한 증언도 나왔다고요.
네, 로퍼터 전 백악관 선임 비서관의 신원 조회 완료 시점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 로포터라면 전 아내들을 폭행한 의혹이 제기돼서 최근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터 씨가 신원 조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 서류를 취급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13일 청문회에서 이 포터 씨에 대한 신원 조회가 이 포터 씨가 사임하기 훨씬 전에 마무리돼서 그 결과를 백악관에 통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FBI 조사는 전체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면서 신원 조회 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법원이 다카 효력을 중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 지방법원에서 13일에 나온 판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대로 오는 3월에 다카 효력을 중단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판결이 임시적인 것이고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다카는 이른바 드리머하고 관련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들어와서 사는 청년들을 바로 이 드리머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다카를 없애겠다면서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에도 이 다른 연방법원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당시 법원은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존 수혜자들에 한해서 다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판결은 다카를 없애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측이 이 행정부 조처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고 또 다카 제도가 유지되면 공적으로도 이익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연방지법 판결에 대해 연방 법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법무부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다카를 시행했고 이 조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연방 법무부가 이 건을 이미 연방 대법원에 가지고 간 것으로 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결이 나온 뒤에 연방법무부가 2심 법원에 항소하는 동시에 연방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또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이런 소송은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뭐 원래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사안별로 2심을 건너뛰고 연방대법원에 또 신속 심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연방대법원은 오는 16일 이 건을 심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물가 상승률이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14일 발표했는데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약자로 CPI라고 하는데 이 CPI가 전달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2개월 동안의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이 CPI 상승률이 2.1%를 기록했습니다. 네,
원래 예상치는 얼마였습니까?
네,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1월 예상치는 0.3%였고 1년 전망치는 1.9%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품목별로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네, 에너지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3% 상승해서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특히 이 휘발유가 5.7%가 올랐고요. 연료유도 9.5%나 상승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식료품 물가지수는 0.2% 상승했는데요. 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물가지수는 전달인 2016년 12월과 비교해서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소비자 가격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약자로 CPI로 표기합니다. 이 CPI는 일정 시기 대표 품목들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변동을 이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이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뭐 여럿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 CPI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매달 발표되는 이 CPI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바로 이 국내 소비가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의 근간이 바로 이 국내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당국 그리고 투자자들이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이 CPI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CPI로 미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거나 또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1월의 CPI 지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는 가파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경제 좀 나쁜 거에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큰 문제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르는 것은 오히려 또 효율적인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예.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이 물가 상승률이 바로 2%대입니다. 그러니까 1월 수치가 목표대에 들어간 셈인데요.
네.
사실 뭐 연 2.1% 상승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미국 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아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네, 이 물가 상승률이 약세인 거는 또 뭐가 문제인 건가요?
네, 미국 경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올려야 하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약세를 보이는 탓에 그동안 연준이 충분히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1월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견뎌내면 더 강해질 거라고 노래하는 켈리 클락슨의 Stronger 함께 하시죠.
You know the bed feels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Do the things I want. You think you got the best of me. Think you've had the last laugh. Bet you think that everything good is gone. Think you left me broken down. Think that I'll come running back. Baby, you don't know me 'cause you're dead wrong.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Footsteps even lighter. Doesn't mean I'm over 'cause you're g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2018년 새해 초 미시간주의 뉴헤이븐이라는 곳에서 밤길을 운전하고 가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합니다. 유성. 별똥별이라고도 하죠. 유성 하나가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상에 닿기 직전에 밝은 섬광과 함께 폭발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 별이 6만 4천 킬로미터에서 8만 킬로미터 거리를 달려왔을 걸로 추정했는데요. 먼 길을 달려와서 끝내 소멸하고 만 곳이 하필이면 뉴헤이븐, 새로운 안식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기도 했고요. 요즘도 행운을 기대하면서 별의 운석, 이 별 조각을 찾으러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뉴헤이븐이 있는 호반의 주 미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I am a Michigan man. 미시간은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입니다. 이 미시간이라는 이름은 인디언 말에서 왔는데요. 거대한 물, 거대한 호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시간주는 물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미셸 그린넬, 미시간주 관광청 홍보 담당관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Michigan is known as the Great Lakes State because
미시간주는 오데오주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다섯 개 호수 가운데 네 개가 이 미시간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들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지층이 변하면서요. 미시간주는 지금 두 개의 반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북미 대륙에는 슈페리어, 미시간, 휴런, 이리, 온타리오 이렇게 다섯 개의 광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온타리오호를 뺀 나머지 큰 4개 호수가 모두 미시간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면적이 25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데요. 도대체 얼마나 호수들이 크길래 한반도보다 더 큰 땅을 둘러쌀 수 있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 미시간 호만 해도 남북으로 길이가 510km가 넘습니다. 평양에서 원산 간 거리에 두 배도 더 된다는 거죠. 미시간주는 이 호수들의 영향으로 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위아래 두 개의 반도로 형성돼 있는데요. 미시간주에서 한인 언론 매체 주간 미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태경 씨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미시간은 이제 그 로우 미시간하고 어퍼 미시간하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어퍼 미시간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거기는 거의 뭐 선사시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만큼 이렇게 자연적인 곳이고요. 네, 그리고 로우 미시간은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오른손을 손바닥을 이렇게 들면
네.
마치 손바닥 모양 같이 생겼죠. 저희 주가 덩어리 장갑, 그 미튼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네.
미시간 주의 면적은 50개 주 가운데서 11번째로 큰 편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26번째로 연방에 가입했는데요. 미셸 그린넬 미시간주 홍보 담당관 도움말입니다.
미시간주는 1837년 1월 26일에 미국의 26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치령, 준주였는데요. 이 처음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광활한 이 지역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간의 영토 다툼이 벌어지는 바람에 연방 가입이 늦어졌습니다.
미시간의 주요 도시들은 주로 벙어리 장갑처럼 생긴 로어 미시간, 즉 미시간 남쪽에 주로 몰려 있는데요. 미시간주 주도는 랜싱이라는 곳이고요. 하지만 미시간의 가장 큰 도시는 디트로이트시라고 합니다.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시간 반 떨어진 북쪽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대의 도시는 아직도 디트로이트인데 디트로이트는 그 약 현재는 약 한 70만 정도가 살고 계시고요. 흑인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고 흑인 타운이 중심지라는 게 조금 다르고요.
미시간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미시간 터줏대감 김태용 씨 도움말 들어보셨는데요. 예, 미국의 주들 가운데는 주만큼이나 유명한 도시들이 종종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시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역사가 아주 깊은 곳입니다. 미셸 그린넬 미시간주 홍보 담당관 도움말입니다.
We are the automotiv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디트로이트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수도, 어쩌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는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시입니다. 자동차 관련 제조업도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도시라는 명성을 떨치던 디트로이트시는 지난 2013년에 파산을 신청해서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디트로이트시에 있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외국 자동차 기업에 밀리면서 인건비가 싼 남부 지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그러면서 자연 일자리는 줄고 지역 경제가 극도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미시간주는 미국 일자리 창출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미시간이 혁혁한 공을 세웠죠. 0.3%면 1704표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그 당시 이제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고 보호무역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였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막말이나 어떤 그 태도가 대통령답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와 미국을 우선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또 우리 미시간의 일자리를 지켜주겠구나라는 그 막연한 기대심 때문에 아직도 지지도가 높은 것 같아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시간이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오늘날 미국의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연 1등 공신 헨리 포드의 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헨리 포드는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자동차사를 설립하고요. 대량 생산 방식으로 보통 사람들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한 미시간이 배출한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시간에는 헨리 포드를 기념하는 박물관도 있다고 합니다.
그 헨리 포드 자동차 박물관에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리무진, 또 자리 양보하지 않아서 체포됐었던 로사팍 여사, 네, 그분이 탔던 버스가 있고요. 20대까지의 자동차들이 그 역사별로, 시대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헨리 포드 뮤지엄에서 인상 깊은 거는 그 헨리 포드와 그 일가에 대한 그 칭찬만 한 게 아니고 헨리 포드가 노조원에 뺨을 때리는 사진도 진열돼 있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의 과실을 동시에 전시했다는 점에서 배울만하다.
그런데요, 미시간에는 이 헨리 포드 말고도 또 한 명의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구와 축음기 등을 발명한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재미있는 건 헨리 포드가 한때 에디슨이 세운 에디슨 전기 회사에서 일했다는 건데요. 어느 순간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돼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됐다고 하네요.
헨리 포드의 친구였었죠. 그 두 분이 사실 협업을 하면서 트로이트 지역에서 자동차가 탄생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그린필드 빌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린필드 빌리지는 그 헨리 포드와 에디슨이 같이 그 협업을 하던 그 당시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 한국의 민속촌 같은 곳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시간에 있는 그린필드 빌리지를 찾고 있는데요. 그린필드 빌리지를 방문한 이들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헨리 포드와 토마스 에디슨 이 두 역사적 인물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이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미시간의 보다 다양한 모습과 한인들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떡볶이 먹고 싶다. 아, 떡볶이 먹고 싶어 죽겠어. 이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이 표현은 무엇을 하고 싶어 죽겠어 라는 뜻인데요.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을 때, 좋아하는 일을 기다릴 때, 또는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I'm dying to see my friend. I haven't seen her in 2 years. 친구가 보고 싶어 죽겠어. 안 본 지 2년이나 됐어. Oh, I'm dying to get some sleep. 내게 잠이 절실히 필요해. I'm dying to find out if I got the job. 그 직장 취직됐는지 알고 싶어 죽겠어. We were dying to stretch after the long flight. 오랜 비행 후 우리는 몸 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어.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오늘은 dying to do somethi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강압적인 히잡 착용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행사한 이란 여성 29명을 이란 당국이 체포한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란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강제적인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항의에 대한 이란 당국의 대응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 흔드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과 히잡을 벗은 여성들 역시 강압적인 히잡 착용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앞서 테헤란 혁명거리의 박스 위에 올라선 한 젊은 이란 여성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란 언론인으로 과거 이란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는 오미드 메마리아는 소셜미디어에 히잡 착용 강요에 항의하는 것은 히잡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평등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이란 여성의 권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히잡 착용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란 법정은 여성의 증언을 남성의 증언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또 여성은 시민권을 자녀들이나 비이란 출신의 배우자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 고위직 또한 맡을 수 없으며 이런 사회적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이란 여성들은 교육과 직업 기회에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또 특정 범죄에 대해 여성들은 가중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이란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강제적인 히잡 착용에 대한 시위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란 여성들은 근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헤더노워트 대변인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복을 선택하고 자신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과 존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kHz로도 저녁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